서신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주보에는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갑니다. 제가 1절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에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저번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숨가빠 하시는 그런 모습 보면서 숨쉬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새겨보았습니다. 그저 잠시 드리는 말씀은 아버님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심장수술을 하셔서 스텐트 넣으시고 난 다음에는 호흡하시는 거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신 것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버님이 아마 10년은 더 15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임종 예배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이렇게 저한테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시면은 여러분에게 천국 가셨을 때에 목사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는 사무실에 잘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됐고요. 분위기 이상하죠. 자 말씀을 풀어갑니다. 지난주일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쉬는 거를 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쉬었던 그 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의 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골고루 공급하시는 그 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이 칠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쉬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숨이 막히시는 답답한 순간 가운데까지라도 그분께서 그 당신의 그 세상에 있는 그때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청정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한국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오염되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그거를 빨아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저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있던 세상의 저주스러운 혼탁스럽고 죄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것들을 마치 당신이 빨아들이듯이 십자가상에서 몸으로 빨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일곱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마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는 너의 그 어머니라 이는 너의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커뮤니티와 가족과 또 개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그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은 숨을 거두셨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에도 그렇고요. 우리들끼리 우리 그냥 숨 쉬는 거 중단하고 숨을 거두고 한번 누가 오래 참아볼까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그냥 코앞에다가 손가락 갖다 대놓고 별걸 갖고 여자들은 안 그래요. 남자들만 그래요. 별거를 가지고 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있다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됐다가 눈이 튀어나올 것 같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했을 때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숨쉬는 행복을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1분 동안 우리가 숨 안 쉬고 있다가 해보시면은 숨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거 느끼는 것처럼 지금 지난주 본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그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맨 처음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그 많은 이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 마치 그동안에 이렇게 세상에 혼탁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당신의 몸에 빨아당기셨다가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이렇게 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는 숨을 참고 계셨다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정말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숨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지금 부활한 제자들에게 지금 숨어 있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일의 역사가 하고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부활의 숨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숨과 부활의 숨은 새 생명의 숨입니다. 창조의 숨은 육체의 숨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부활의 숨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하는 그런 숨을 쉴 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것은 분명히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흙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알았다가 노아 홍수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그 창세기 5장에서 6장 사이에 이제부터는 내 영이 떠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는 거하지 않겠다고 해서 떠나셨던 그 영이 구속사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대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약속을 너희들에게 주는 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 여러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시간에서 여기에 이 자리 안에 지금 이렇게 식물이 있고요 그러면 식물도 분명히 광합성을 하고 숨을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요 시간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또 똑같이 지금 이것을 공기를 내뱉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식물이 숨쉬는 그 생명의 종류와 내가 지금 숨쉬는 생명의 종류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 생명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이 사람이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마치 식물과도 같은 반응을 보일 때는 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식물인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살아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누리는 생명은 vegetation 식물의 생명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고 부럽다 저렇게 참 편안하게 보인다 저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같으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네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했을 때는 사실은 이미 임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임한다고 성령이 그때 가서 하는 게 이미 계시는 것인데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고 있는 이 문을 지금 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내가 지금 생명을 살아갈 때에 지금 식물인간처럼 동물적인 것처럼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땅에 붙은 내나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힌 그 생명을 그저 누리고 산다고 살아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그때마다 잡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릴 때에 학교에서 보니까, 요즘은 그런 거가 학교가 너무 좋아졌지만은 일정시대 때에 지은 학교라서 마루를 지나가고 보면은 마루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 결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를 항상 이렇게 닦아놓는 일들을 하였는데, 그때에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만약에 그냥 가다가 나무 결들이 있는데 반대로 가면은 이렇게 발에다가 뭐가 항상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뜯어내고, 이런 아주 그런 학교 안 다니셨나? 저만, 저희 학교 괜찮았어요. 왜 미개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째려보십니까? 저도 지금 학교가 문 닫는다고 애들이 없어서 그렇더라고요, 한국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을 따라가는 사람은 수월하게 살아갑니다. 쉽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움직임을 거스려 가면은 괜스럽게 힘듭니다. 괜스럽게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이 해주시고 역사하시는 이것이, 이것을 우리가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역사가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집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깨끗하게 되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마루가 저절로 반질반질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은 저절로 설거지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평화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이 평화를 나의 감정적인 그런 것, 편리한 것을 생각지 마시고,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면에 일그러진 것,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심적인 나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소명과의 관계, 나와 일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몸과의 관계, 나와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있어서 일그러진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제자리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때에, 내가 그전에 안 가졌던 이런 마음이 생기네, 내가 그전에 저 사람을 보면은 욱했는데 이제는 욱하지 않고 에이 이 정도로 그친다 뭐 이랬을 때에는 그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주변에 대해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 환경을 너무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맨 먼저 하시는 거가 네가 먼저 네 안에 평안이 있어라, 그리고 그 평안을 위해서 내가 숨을 불어넣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자기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평화가 올 때에는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somebody paid the price for it,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어느 선교단체든지 간에, 어느 직장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잘 돌아갈 때에는요, 정말로 평안해야 할 때는요, 누군가가 거기 대해서 평안치 못한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루고 누군가가 거기 대해서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집이 가서 집이 반질반질하게 깨끗해지면은요, 누군가가 거기 대해서 걸레처럼 그것을 가지고 더럽혀가면서 이것을 다 닦아넣어서 자기 몸을 만신창이처럼 수고한 걸레가 있어야 집이 반질반질하게 깨끗해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평화가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 하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낼 때에 공동체로 나타나셨고요. 개인에게 나타나실 때도 있었지만은 이때에는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공동체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을 우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에는요. 저도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랬고요. 신학교 갈 때에 저희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목사 되기 전에 성경 100독 안 하면은 목사 안 시켜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속독법도 배우고 난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학교 갈 때 기본적으로 20독 되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세상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거기에 관심이 땡기십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부엌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또 말합니다. 봉사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가야 될 현장은 성경 공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여러분이 보내야 될 그 세상의 현장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에 된 공동체들입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평화가 깃듭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쌩해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봤을 때 아유 반가워 라고 얼굴 빛이 됩니까? 아니면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지십니까? 저 왼수 저 인간 이렇게 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갈 때에 어떻게 보면 어떤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청년들에게 너무 조금 과한지 모르겠지만은 주일을 네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주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평소에 주일날 만약에 직장을 빠지고 예배를 나오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평소에 직장에서 더 수고하고 더 고생하고 더 애쓰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 봤을 때에 그것이 바른 것이지 평소에도 뺀질이하게 다 빠져가면서 주일날은 예배라고 빠질 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주인들이 또는 일하는 동료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요 같은 교회라고 예수 믿는다고 그 핑계대고 덜 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해라 그랬습니다. 더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를 핑계로 삼아서 여러분이 삶에 있는 이슈들을 너무 영적으로 고상한 척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교회 자주 나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는 이유는 가서 당신의 그 시간을 오히려 가서 자녀들과 보내십시오. 시간을 좀 더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게 기도의 현장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편한 대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편한 자리에 가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합리화하고 타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기 나오는 평화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번져서 다 내려가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반대편에,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하는데 또는 얘를 가게를 하는데 나하고 반대에 있어. 그렇지만은 내 반대편에 있지만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 정말로 그런 입장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서 성경 공부하십니까? 거기 공동체에 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평화를 가지고 그 주변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기가 우유를 먹여도요, 우리 유아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엄마가 불안하고 엄마가 화났을 때에 그때 그 아이를 수유를 하면은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그 아이 자신도 그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무슨 케미스트리가 타당할까 그거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벌써 아이도 영체인데 압니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물도 아는데 여러분에게 없는 평화를 가장해서 준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와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평화의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해서 보내십니다. 그 가실 때에, 평화를 끼치실 때에 주님께서 몸에 난 상처를 보이시면서 보내시는 이유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아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실 때에 본전 생각나십니까? 본전 생각나시면은 원래 물주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그것을 보실 때에 내가 지금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참고 있는 거, 이러는 것,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평화를 끼쳐라 하시면서 무슨 죄든지 너희가 사해주면 살 것이고 어느 죄는 사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범성죄로 몰아붙였던 그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중풍병자가 낫는가 하고 죄를 사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겠느냐? 너희가 생각할 때에는 중풍병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중풍병자 이렇게 바뀌는 거, 병 고치는 거, 이거는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다 해주시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되면은 그저 죄사함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지요 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하는 사역의 모든 것에 맨 마지막이 궁극적으로 제일 어려운 것이 뭔 줄 아느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로 인해서 얽어지고 있는 죄는 복잡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그늘지게 만듭니다. 꼬이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내가 풀어주는 그 일을 하는 때에, 다른 말로 하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너의 삶에 있어서 표준을 딱 맞추고 나가면은 나머지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씀입니다. 딴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죄로 인해서 어긋나서 있어서 눌려진 것들을 해방시켜주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면서 나머지는 거기 따른 부산물이고 이정표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보내주신 사명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 사명을 위해서 주실까, 이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할까 맞추면은 이게 맞춰져요.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교회에게 대해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교회는 저는 공동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지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서도 좀 나누겠지만요. 공동체는 우리끼리 모인 게 공동체라 그러면요, 요즘은 그 말을 많이 쓰니까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New Hope Community Church 했을 때에 New Hope Community만 되면 철치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몸이 되는 지체입니다. 완발이가 됩니다.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을 때에 하셨던 것처럼요,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하셨고요, 대속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신 역사가 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하셨을 때에 이 역사를 또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으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에 대해서 하셨을 때에 그 하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와서 이루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역사가 맨 먼저 일어나셨을 때에 왜 오순절 날을 택하셨습니까? 구약시대의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날입니다. 광야에서 나온 지 오순절 날에 50일 만에 십계명 주시고,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약 성경을 이때부터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와닿고요, 말씀이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나? 이것이 보여지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여기에 지금 착수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불어넣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울고 우리가 애통해하고 우리가 가슴을 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나에게 있어서 덤덤해지고요, 그저 귀에서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전에 들었던 것 또 읽었고 이런 거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내가 지금 화임맞은 양심이 되었나, 내 양심이 두꺼워졌나, 여기에 대해서 울부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한 20몇 년 전에 공부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이제 가야 되겠는데, 그때 저희 큰애가 아주 베이비 때였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 이때에 신학교 맨 마지막 년에 한국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봐야겠다, 뭔가 갈증이 일어났어요. 아무래도 그때 정말 돈도 없고 이런 입장이었지만은 미조리 샌루이스 살 때에, 그때에 그저 성탄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내랑 같이 미조리에 가면 오자크 마운틴하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모자란 영어로 리저브 해가지고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따라서 왜 그렇게 눈이 오는지, 제 친구가 베이비는 조그만 베이비 놓고 이거 무리인데 가지 말라 그럴 때에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마음의 이끌림이 있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조그만 그런 모텔 같은 데에 가서 자리 잡아놓고 숲이 다 눈이 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날도 꽁꽁 얼어버리고, 폰이 엑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삐뚤삐뚤 하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애는 있고 제 아내와 저가 교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평생에 있어서 그저 조그만 시내가에 가서 성경책 펼쳐놨는데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눈은 오고 날은 춥고 비닐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 조그만 거 그저 이렇게 발 안 젖기 위해서 잠깐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서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서 제 눈으로 들어가고 먹는, 그전에도 수없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을 보면서 성경과 성경이 맥이 뚫어지고 눈이 열어지는 그 경험, 밑바닥에 있는 눈이 다 녹아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그 져 있는 자리는 말라지더라고요. 있으면서 거기에서 아, 살아서 내가 조금 경험한 이것이 천국의 맛이라면은 이거 참 괜찮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릅니다. 그때 아이는 열이 펄펄 오르고 있었을 때에 가서 기도해 주고 오면 애가 열 조금 내리고 또 교대하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사모가 되고 그리웠던 자리들이 그런 자리들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영광을 하고 그런 건 다 지나가는 울리는 꽹과리 같습니다. 제 마음을 서럽게 하고 안타까운 것은 왜 그 말씀이 요즘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오지 않고 그저 설교하기 위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비루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려오나,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했는데 내가 어디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 제 마음의 갈등과 갈증은 그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하셨을 때에 무슨 역사를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방언의 역사로 말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방언의 역사합니다, 저 방언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초점은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을 거두어 갔고 말을 서로 하게 했겠습니까? 말하는 게 중요했겠습니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나라 말로 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무엇인가 하면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소통의 걸림돌 되는 것이, 그 그것이 그때에는 말이었기 때문에 말만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말이 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농담삼아 드린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미국 생활하시면서 살아오시면서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가 한국말 할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영어로 말할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영어가 잘 안 통하는 것은 제가 이때마다 정말로 은혜 받았던 용기 주는 그런 복음 성가에 준하는 저의 용기 성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뭐 이런 거, 손짓, 발짓, 나의 모든 오감이 저 사람이 말을 다 안 해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가다가 차가 교통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분이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 애들 돌보러 유비타이심 돌보러 오셨다가 애를 그분 네 분이 이렇게 마침 마켓에 가서 애들을 우유를 사줘야 되는데 밀크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답답해서 온 데를 다니다가 밀크가 물어봐야 돼 생각이 안 나서 Hey, you know? 거기 일하시는 여자분 보고 죄송합니다. 저 꼭지를 딱 가르치면서 You know? 쭉쭉쭉쭉 이러니까 그분이 Oh, milk! 이러면서 갖다 주더라고. 주일날 오셔가지고 정말로 선비시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통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다 통하지만은 필요한 생활에 편리한 것 같지만은 정말로 같은 한국말 하는데 왜 그렇게 안 통해요? 분명히 말은 한국말인데 안 통해요. 말이 같은 말 한다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말의 언어가 바뀌면은 우리 가운데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소통에 걸림돌 되는 것들이 그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통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말도 될 수 있겠고요. 때로는 나의 고집도 될 수 있겠고 나의 욕심도 될 수 있겠고 나의 문화의 차이도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역사는 그 중에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머리는 떼어놓고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갔어요. 얼 빠졌어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정의와 머리와 온몸과 모든 것이 더 까랑까랑하고 더 정확하고 더 하나님다워지는 모습을 갖추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뒤에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각자가 온 나라를 따져보니까 최소한 15개 지방은 되는데 나라들의 말로 하나님의 하신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성령의 약속 오실 때 하나님의 하신 큰일이 어떤 일이시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간증을 하시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나가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셔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들의 대화가 굉장히 뭐랄까 마치 무슨 교동문 외우듯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언어가 풍성해지고 얼마나 삶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풍어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역사, 부활의 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에 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다른 교회 걱정하지 맙시다. 그 교회는 그들에게 부르시는 성령님이 알아서 잘 하십니다. 정말로 한국 가서 느낀 거가, 여기 와서 또 제 모습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도의 문이 전도폭발로 지금 될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그것 또한 성장 논리에 기초한 것들입니다. 가지는 갈증과 고민이 교회와 세상이 차이가 없어요. 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똑같아요. 교회에서 한참 싸움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저희 장모님 집에 가셔서, 한국에 있을 때에 왕비열전, 박종화 씨가 지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열몇 번짜리 시리즈를 그냥 심심풀이 읽어보는데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들, 안수집사님들 이래저래 하는 행색들이, 나 조선 사람들이 그거를, 왕비열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거기 와서 다 있더라고요. 술수가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세상과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니나 잘해 그럽디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라도 좀 잘해봅시다. 잘하려고 잘하시지 마시고요, 잘하려고 하면 벌써 못한다는 게 전제가 돼요. 잘하고 있는데 잘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으니 잘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기운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셨고 그분의 소원이 이 일입니다. 걸림돌 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소통에 걸림돌 되는 것 주님 앞에 기도로 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묵상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이 교회가 그 역할 조그맣게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은 그것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난주와 이번주를 걸쳐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여, 주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내려가는 법이 없사오니 주여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